우리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은혜와 진리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면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양면성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둘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우리 사람들의 두 다리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혜를 좋아하면서 진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죄의 습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참과 관련 없는 거짓 것들이 많이 신앙과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깜빡 죽거든요. 분명한 것은 진정한 은혜는 진리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어떤 것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은 말씀, 즉 진리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것들이 많고 이런 이유로 많은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속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주는 선물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즉,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입장에서 은혜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은혜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은혜는 같은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참으로 인간을 영원토록 행복해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 은혜라는 말을 본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쾌함이라고 하는 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유쾌할 수 있다는 거죠. 유쾌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에 관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근으로도 볼때 진정한 기쁨과 유쾌함은 역시 죄를 용서받은 데서만 오는 것입니다. 같은 낱말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날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비슷한 것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되 자신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만큼 삶이 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사죄의 길을 주신 것보다 큰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도의 사역 자체가, 하신 일 자체가, 탄생해서 죽음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육체로 오심이 은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면서 왕의 자리에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가장 초라한 자리에 오셔서 생로병사에 갈등하는 온갖 고난을 다 체험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우리간에 포대기 한 개도 제대로 없이 염물 위에 놓이셔서 짐승 같은 죄진 사람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신 예수기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갈등, 눈물을 주님께서 이미 다 체험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영원한 죄의 저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역사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캄캄한 마음의 어둠을 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죄를 위한 희생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스스로 노력으로 힘겹게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은혜요 진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사랑이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 예수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각자가 감격의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은혜와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은 어떤 이유에서도 약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에 뒤지지 않는 희생이요 고통이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를 찾을 수 없지만 아주 작은 비유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오가던 사람이 걸어서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불편을 겪는 것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3차원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적절히 비교할 예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엄청난 희생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엄청난 예수도의 희생이 치러졌어도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거역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같은 8장 45절에서 47절에 그렇게 진리를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비루하고 연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록 추한 죄인이랄지라도 책망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듣기 사나운 욕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안다고 가르치면서도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잘 안다고 자랑하고 가르치면서도 주님의 참된 은혜와 진리를 늘 거역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괜찮겠다. 알고도 너희들이 그러니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같은 지적을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바울사도도 가지고 있는 것을 듣는데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4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항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거짓이 그 진리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고 원수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을 좋게 말하고 그 죄를 합리화해주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관계를 좋게 가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역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사랑과 관련이 되고 진리는 공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것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하나님께 속성으로 존재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진리를 찾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고 은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십자가에서 충족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진정한 은혜와 진리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죄에 매여있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죠.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진리의 출처와 그 진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처럼 이 역사 속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참된 것들은 예수님 안에 넘치도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이죠.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강연도 철학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없는 한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것들은 사실적이고 진리인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 말한 것들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그것이 인간의 논리라는 거죠. 결국 사람은 참되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은혜와 진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이내 바닥이 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샘과 양동이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샘은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양동이는 아무리 물을 넘치도록 담아두어도 퍼내면 결국 바닥을 보이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의 겸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르지 않는 샘이신 주님이 아니고 의의 태양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은 빛을 받을 때 반사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을 잠시라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뿐이심을 지적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솟아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와 진리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볼 수 없었을 것인데 요한사도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증거함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이 죄악에 나타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참되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오늘 15절에도 그랬죠. 바로 뒤에 23절에 보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자신을 진리나 또는 진리의 소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소리라고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단순히 소리로 듣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소리로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을 움직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건 뭡니까? 내 진리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리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논리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히 소리로 듣고 소리로만 머리에 가지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이런 이론에서 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기 이전의 사람이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신앙 속에서 좋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알므로 끝나는 철학이나 지식은 인간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성은 바로 그겁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뭐라? 진리요 철학이라는 거죠. 영원한 진리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의 실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사도의 고백이고 나중에 다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요한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라는 말이 다 이 거짓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기오스 또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세상과는 결속될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귀중한 진리요, 은혜의 도구인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속된 세상과 혼합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치르려는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시궁창을 뒤집어 쓰고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신부는 그러한 신랑에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편한 것, 자유스러운 것이며 은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출처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에서나 행동에서나 무한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죄진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인간 속에 가져오시는 분은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오실 성령에 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시행되지 않는 곳에 진리의 성령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가져오시는 성령을 보내실 것임을 언약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온갖 처세를 다하는 사람은 진리에 관해 관심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경계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터져낸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함께 헌법보다도 더 가혹하다는 맹종을 강요하는 교리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하반절에 크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뭘로 움직여져야 되느냐? 진리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진리가 빠져나가 버린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조합된, 제가 그랬죠, 헌법보다 더 가혹합니다. 교리는 맹종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기관임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고착화돼서 인간의 생각과 섞여서 이 교리라고 만들어진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교조화된 교리,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온 교리, 이것은 경계되어야 할 어떤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진리를 도외시하고 은혜만 부르짖다 보면 진리로부터가 아닌 거짓된 은혜라는 미명에 놀아날 수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쉽고 가벼운 것, 편하고 따뜻한 것만을 추구하는 무사한 일의 죄의 습성에 붙잡혀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만이 죄에서, 무지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격으로 천국을 향해 이끄실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별개가 아니라 생명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시고 그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양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는 진리는 팽개치고 은혜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웃뚱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삶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고 자신은 진리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늘 하늘 가는 감격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